저는 1월에 여기 계획이 있었지만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기 때문에 1월에는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1월에 준비했던 이 메시지를 지금 6월이긴 하지만 지금 하는 것이 오늘 전달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짧은 성경 구절 말씀에 해당합니다.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절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중 하나에 속하는 이 시편 23장 1절 말씀은 어쩌면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싱가포르, 시드니 혹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장의 가축들, 농작물, 야생동물과 같은 주제들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소녀가 어디에서 우유가 나오지? 라는 질문을 받자 슈퍼마켓에서요 라고 대답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호수 어린이들은 농장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농장 체험은 그들이 농장과 그 동물들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주에 방문객들이 오실 때면 흔히 우리들은 캥거루, 코알라 등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야생공원으로 모셔가곤 합니다. 제가 퍼스에 살았을 때 저는 양털을 깎는 장면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보고 배우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시편 23장을 통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많이 낯설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배울 점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23장 1절 말씀을 전하지만 다음에 제가 다시 설교할 기회를 갖는다면 23장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또 왜 그분께서 제 목자가 되셔야 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제게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은 양들의 삶이 그 목자에 달린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자에 속한 양들은 잘 자라고 강건하게 보일 동안 또 다른 목자에 속한 양들은 고통받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를 또 갈망 해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놓으시는 여러분이 도시에 계실 때는 많은 별들을 보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쿠바 PD로 버스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가이드들은 저희가 20명 정도 되는 저희 버스 여행객들을 그 쿠바 PD 사막 벌판 가운데 차를 세우고 저희들로 하여금 별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밤하늘에 너무나 많이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낮 시간 동안에 나갔을 때 정말 흥미롭고 정말 멋진 그 컨트리사이드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나무와 호수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이지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그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속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가 저를 속량하셨기에 저는 그러합니다. 그가 저를 만드셨고 그가 저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저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일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올 때 당신은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받고 또 정중하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생일에 와서 여기 선물을 가져온다면 제가 내가 당신의 선물에 제가 돈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당신은 기분 나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상처입을 것입니다. 선물에 저는 제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그 값을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값은 모두 그가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값을 그가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지불하신 그 값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가 저를 속량하셨기 때문이고 그는 당신의 죄도 속량하셨습니다. 그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면 당신은 그 정황은 사실은 요한복음 9장 40장 40절 41절에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10장 1절 5절에서 더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돌보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는데 목자들은 그들의 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그 울타리도 관리합니다. 목자는 그래서 양들이 들고 나는 문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을 열고 드나들지 않는 사람들은 강도들이며 졸도들입니다.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는 그 양들의 목자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각각 불러 그들을 인도하여 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양은 그저 그 양이 이 양 같고 이 양이 저 양 같을 수 있지만 목자들에게 양들은 아주 특별해서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양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여러 명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각 목자에 속한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오로지 자신의 목자가 자기를 부를 때에만 반응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오로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에만 순종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양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목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낯선 자들을 그 양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당신이나 제가 그 양들을 부르려고 한다면 그 양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양들은 저 사람은 나의 목자가 아니므로 내가 저 사람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사꾼은 그 직업을 위해서 고용된 자입니다. 사꾼인 경우에 그 양보다는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더 보호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을 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이리와 싸우는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하지만 목자는 오로지 양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아니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우리는 모든 양들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모든 아시안들은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 여러 중국 분들이나 한국 분들에게 우리 서양 사람들이 또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점을 사실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는 저에게 다릅니다. 그가 아시안일지라도 그녀는 저에게 특별하고 저는 그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각 다른 점들, 행동이 다르고 다르듯이 또 양들 또한 그 모든 행동들이 다르고 여러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양이 그 자신의 그 보스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그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더 몇 가지 생각해 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임하신 그의 권위를 깨닫고 있는 걸까요? 내가 그가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질문들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목자이신데 그는 50년 이상 저의 목자이셨습니다. 저는 그가 저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제삼 속에서 매 순간 저를 돌보시고 저를 인도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쁩니다. 13장 1절 말씀은 다시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I shall not want,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이어집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의 전반부와 그 이후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후반부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따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축복받은 사고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믿음은 실로 경탄할 만합니다. 스스로가 목자였던 다윗 왕은 오로지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만 양들이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사실을 여느 목자와 다름없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그것은 어떠한 것도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그 목자의 보호 아래 속한 것이 아주 흡족하며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의미하지 않는 바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즉 그 양이 단 한 번도 부족함이나 필요를 경험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보증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이 우리가 절대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장면처럼 많은 고난을 겪곤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은 일을 했지, 많은 기적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 다음 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어느 순간 두려움에 떨고 맙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순간 갑자기 너무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위협이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데이빗 리빙스톤과 같은 많은 선교사들도 굉장한 고난을 겪곤 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서 28세의 아프리카로 간 뒤 33년 동안 아프리카 중남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많은 길들이 닦여지고 많은 것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곳에 닿기 위해서 오로지 10일 정도만 걸릴지라도 그전에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는 그 정글과 험난한 길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것들이 그 전에 만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우리가 절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가 이 모든 세상적인 고난을, 세상적인 것을 이기셨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도 자신이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와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증거, 축복의 증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웠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또 예수님이 만난 젊은 부자 지도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젊은 지도자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물질적 혹은 경제적 안정의 빈곤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그 주인이 그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정통하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그의 관리하심과 다루심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축의 경우에도 그들의 안녕은 완전히 그 주인이 시행한 관리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실내로 어떤 농장 및 자유 농장 및 양을 소유한 자가 사꾼을 고용하였는데 그 사꾼들은 양들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좋은 목초지도 만들지 않았고 좋은 몰도 없었기에 양들은 말라가고 담넘어 다른 주인에게 속한 좋은 목초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위치한 그 이웃 주인은 자기가 직접 그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사꾼과 달리 그 양들을 잘 먹이고 잘 관리하고 또 건강하게 하였습니다. 그 두 농장 주에서 달랐던 점은 한 마스터는 양들을 잘 관리하는 좋은 목자였고 다른 한 자는 사꾼이었기 때문에 그 양들의 삶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많이 하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운명을 결정짓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우두머리 수장 주인들입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제가 알기로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에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 너무 건강이 악화되어서 오로지 우유와 크래커 정도로만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후 그는 그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후에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자선활동 시작과 함께 그는 수면 습관과 식생활이 개선되는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54세가 되기 이전에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는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는 그가 자신의 진정한 주인에게 자신의 삶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무척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마음 깊숙이 평강과 평안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목자이며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3시간을 걸어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3시간이 걸려 도착한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갈 때 역시 3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에 한번 다녀가기 위해 6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좌우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께서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무리를 보살피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그 양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봅니다. 제가 14살, 5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열대어 수족관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가 따뜻한 램프를 틀어주고 또 에어펌프를 신경 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물고기를 가졌을 때 어떤 때 어떤 물고기들은 죽곤 하였습니다. 저는 열대어를 사육하고 판매하는 자들을 그 가게에 들려서 그들과 얘기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그 고등학교 매거진을 위해서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열대어들을 사육하고 사육하는데 당신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면 그 열대어들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에어펌프가 잘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 예비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계속 신경 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깨어서 자신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안녕을 살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그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완벽한 보호 아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세 형제가 있습니다. 동생은 저희 아버지의 막내 동생은 레이 프리처였는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가 언젠가 저에게 주일에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니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의 자전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저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교회 갔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도 몰랐는데 16살 정도였습니다. 저는 거기 큰 기둥이 있었는데 그 뒤쪽에 저를 숨겼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어린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린 소년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 그 양들을 보며 자신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양들을 보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학교도 가지 않았지만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슬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 신선한 목초지를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양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거처하겠습니다. 아침에 그는 양들과 함께 떠나고 또 오후면은 양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이 어린 양에 대해 이 어린 양치기 소년을 만났고 그에게 이 시편 23장 1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에게 선한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주신 그 선한 목사에 대한 얘기를 그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는 그 아이가 그 말씀을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The Lord is my shepherd라는 이 다섯 단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을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 각각 한 손가락에 한 단어씩을 꼽아가며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네 번째 손가락 나의 주님, 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 양치기 소년에게 너는 주님이 그 목자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다른 마을로 선교를 다시 떠났고 그 양치기 소년은 여전히 양을 데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목자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어느 날그 양치기 소년 목자는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왜 그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거지?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 이름을 계속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산등성이 아주 위험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소년의 그 낭떠러지에서 그 소년의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닿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그 양들이 먼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고, 그 소년은 그 양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그쪽으로 갔지만 결국은 그 소년도 함께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이 소원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의 손가락은 그 어린아이의 오른손은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아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때 그 소년은 The Lord is my shepherd. 그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my에 해당하는 나의라는 나의 주님의 그 나의를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삼촌이 그것을 설교하실 동안 저는 그때 예수님께 그 제 마음을 내려놨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4, 5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 선한 목자심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확신에 차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가 저희를 돌보실 것을 압니다. 제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목자는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가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